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셔가지고 저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설교하는 기분입니다. 네. 오늘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장면은 사실 두 왕의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는 왕 사울과 뜨는 왕 다윗의 그 첫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이 만남의 무대를 한번 먼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지 않고 대신하려고 했던 사울 왕이 폐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의 그 위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되려고 친위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죠. 아담 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친위 쿠데타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위치는 모든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위치인데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찬탈하려고 하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 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의 내용은 예상되죠. 16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은밀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한 나라에 왕이 둘인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왕이겠지만 지금 왕이 둘인 상황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 사울왕과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 왕, 두 왕입니다. 이제 두 왕이 대블레셋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투는 중국 사람에게는 적벽대전처럼 유명한 것이고 또 한편에 한국 사람에게는 한산도 대첩처럼 유명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전쟁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 인물들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적벽대전의 경우에는 선공과 유비의 연합군과 조조의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의 책사와 그리고 여러가지 군사 지도자였던 주유와 제갈량 그리고 조조의 대결, 그 대결이 돋보이고요. 또 한편에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과 야스자카 야스하루,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와키자카 야스와루입니다. 와키자카 야스와루, 이 두 사람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모든 그런 전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를 비롯해서 되게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이제 전쟁 기계인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이 반전, 이 유명세의 주요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인간들의 깊은 판타지 같아요. 그들의 깊은 갈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반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골리앗의 등판과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의 30절을 앞에서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절 정도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의 이 순서와 분량을 오늘 설교의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골리앗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대응을 골리앗과 싸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적용하는 내용들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다르게 대응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쟁이 벌어진 그 지역을 먼저 소개할게요. 유대 땅 소고와 아세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렘 곧 다윗의 집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또 한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섯 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강력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가드라는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접경 지역 쪽에서 지금 만나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싸움을 도는 자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죠. 그에 대한 묘사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모든 게 숫자예요. 모든 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6키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하죠. 3미터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에 갑옷은 약 57kg나 되고요. 그 창의 무게는 17kg에 달하는 무거운 창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든 자가 하나 또 따로 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숫자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서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성장했다라고 성경 또한 그 내용도 더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보낸 그 경험과 경험치와 그 세월 그리고 그것이 더해진 상황인 거예요. 신장, 무기, 그리고 경험, 전쟁 경험치가 최고인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골리앗을 그 요즘 이제 게임에 헌신된 친구들, 어제 사실 우리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런 캐릭터를 뭐라고 부르는지. 1티어라고 부릅니다. 1티어. 그러니까 이 1티어, 어른들 어쩌면 사기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사기 캐릭터야. 너무 놀라운 캐릭터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순삭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이 1티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런 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블레셋군의 챔피언. 너희는 사울의 따까리. 우리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 너희 대표 선수와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 승부 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 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계인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반응이 궁금하죠. 그게 11절에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도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있잖아요. 골리앗을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고요. 11절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제가 숫자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무한대의 전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이 1대1로 전쟁을 결정짓자고 하니 골리앗을 보아도 두렵고 그의 말을 들어도 두려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과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러한 백성의 두려움을 제가 숫자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숫자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숫자의 부재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어린 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있잖아요. 숫자는 어른들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장에 나온 한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본질적인 것을 묻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어때? 어떤 게임을 좋아해?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묻지. 나이가 몇 살이지? 몇 행지지?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는 얼마나 보시니? 그런 숫자를 알아야만 그 예를 알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있잖아요. 이 숫자로 모든 걸 측정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고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시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라고 하면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한다. 대신 그 집은 35억짜리다라고 하면 아 정말 아름다운 집이구나 라고 말한다. 이해되시죠? 이 숫자가 지배한 이 세상.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상 이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아 저는 공 하나가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트의 평수? 최근에 제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앞에 있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며 아파트 평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복잡한 나의 상황이죠. 자동차의 가격이 참 중요하죠. 이력서에 나의 경쟁력을 업시켜줄 커리어를 담은 한 줄이 느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의 윗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내 아랫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게 우리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대학교의 랭킹, 그 숫자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그 숫자가 희망이자 두려움입니다. 또한 세상을 보면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겨우겨우 올라가도 세상에 왜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무한대의 전투력을 가진 골리앗이 즐비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대1로 그냥 나 혼자 그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론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한 번뿐인 거라서 인생이 폭망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올라간 사람에게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두려움은 돋보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더 크게 보니까, 이 세상을 더 크게 보니까 돋보기와 같은 것이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여러 골리앗 앞에 여러 반응을 볼 텐데 이런 반응을 성경이 말하는 관점, 곧 소년 다윗의 눈으로 한번 이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이 좀 알았는 대로 다윗을 좀 더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12절부터 다윗을 소개하거든요. 먼저 가족 안에서의 위치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2세의 8 아들 중에서 막내였다, 8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다윗은 20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미성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런 묘사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용모는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하여서 앞선 16장을 보니까요.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자로 이렇게 또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는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의 손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줄 먹거리를 딱 들려보내면서 이제 형들에게 이것을 갖다 주고 그 빈손에 형들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와라 라고 하는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런 모든 정보가 지금 방금 쭉 봤던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그 정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전투에서 다윗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게임 용어로 말하면 이 캐릭터는 완전 쪼랩이라 아무도 안 써. 네, 어제 배웠습니다. 쪼랩. 이건 너무 아무도 이 전쟁터에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 아니다. 능력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전쟁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과의 대조가 일어난 거죠. 그 관점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대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착했을 때 마침 두 진영이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뭐 아무 말 대잔치 벌리죠.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리핏하고 있기 때문에 귀에 지금 딱지가 앉을 차리 그런 상황이죠. 성경은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이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40일은 전쟁에서 역할을 해야 될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시간이죠. 반복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만 하고 계속 쳐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이면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이 골리앗 너 허풍쟁이 야 맨날 말만 하고 그거 한번 덤벼봐 라고 할 사람도 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은 거야. 좀 욕배틀 할 사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도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상상력과 사고가 완전히 멈추는 것이죠. 이게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40일 동안 그들이 들은 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하루 이틀까지는 분노하면서 반박하는 사람이 좀 있었을까요? 저 하나님을 욕되는 말하고 있어? 저 골리앗 저거? 자기끼리 막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나 나서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좀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3일, 5일, 10일, 20일, 30일, 40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골리앗의 말이 사실이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골리앗의 말은 그가 말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밤에도 듣기만 할 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세상의 말이 실제가 되는 거죠. 골리앗의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말과 도전에 침묵으로 반응하는 것에 세월이라는 숫자, 곧 반복이 더해지면 신자와 교회는 무력해집니다.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40일 동안 침묵하며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안정감을 느낄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나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어른들의 역할을,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을 제거한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첫 번째 말하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보상이라는 숫자를 바라고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다윗에 이어지는 말은 다윗이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죠.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숫자보다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사울왕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건데요. 이어진 대화에서 무늬만 왕인 사울왕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보상을 약속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경제적 자유를 약속한다. 바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딸과 결혼해서 1% 사회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의 소셜 클래스를 바로 높여주겠다.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온 가족 결합 텍스 프리. 온 가족 결합해서 온 가족 모두가 세금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것이 주어진다면? 괜찮죠? 그렇죠? 괜찮아요? 내 딸 사울이 한 이 약속은 사실상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 드러나는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 지금 골리앗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는 사실상 골리앗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그것이죠. 그는 골리앗이라는 무한대의 숫자, 전투력을 가진 그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숫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보상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당근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이 무한대의 숫자를 하기 위해 이 사울치료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울치료제라고 써봤는데 숫자 당근이라고 이걸 동원해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지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전문용어로 요즘 쌉소리라고 그러던데. 사울의 이런 반응에 동의할 수 없죠.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울왕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선 소년 다윗을 보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울왕도 전쟁의 어떠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딱 얘를 보면 지금 상황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라고 딱 말합니다. 상황 파악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장, 무기, 경험치에서 너무나 현격한 격차가 너무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자살이에요. 또 한편에 이런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는 건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어른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막아서는 사울왕에게 다윗 왕이 자기 양치기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양치기 간증이 뭐냐면 이런 거죠.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해냈다는 검증 불가능한 간증이에요. 지금 당장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뭐 말을 떠드는지 얘가 미쳤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합니다. 흥미롭죠? 이걸 주목해봐요. 근데 지금 골리앗과 싸움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거랑 너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울은 왜 다윗을 보내는 것일까? 여기에 그의 됨됨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죠. 대책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황산벌 전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말하는 순간 웃는 분들은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전혀 공감 안 할 수 있는데 몰라도 돼요. 제가 여러분이 아마 마지막 신라와 백제의 전투를 알고 있다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거듭된 패배로 말미암아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때 화랑들, 10대의 화랑들을 제물로 삼아서 다시 전투력을 상승시켜서 전쟁을 이제 이기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울로 제가 좀 빙의를 한다면 잠깐 그래 이 아이를 내보내자. 이 아이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른이들이 분노를 느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건 모든 세상 군왕들이 자주 쓰는 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정한 왕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가서 하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낙담하지 마소서.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게요. 이 어린 다윗이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사울 왕을 걱정해줘. 진짜 그 마음을 보호해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숫자만 크게 보는 돋보기를 주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리앗 앞에선 마지막 반응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반응인데요. 형 엘리압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일의 침묵을 깨뜨리고 지금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군영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영을 이탈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아마도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압이 딱 와서 보니까 동생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다윗,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야, 쌉소리 그만해. 여기는 애들이 낄 판이 아니야? 어? 훈수 들어왔어? 뭐 여기가 지금 전쟁이 장기판인 줄 알아? 그래 내가 알지. 네가 왜 이러는지 알지. 너 이 기회에 네 이름을 떨쳐서 한번 네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어? 아이고 이 철없는 이 막둥이. 다 지금 권력과 싸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철없는 막둥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 내 자녀가 다윗처럼 되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이렇게 나서면 어떡해요? 그렇죠. 엘리압의 말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엘리압을 생각하는데 엘리압이 한편에 큰형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큰형하고 제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안 문제가 있어서 형제들이 저녁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형이 좀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동생들이 말을 하면 그때마다 막 무시한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라는 식으로. 근데 막내인 제가 또 말하는데 저한테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에 취했기에 넘어가 주면 되는데 제가 또 불의를 참지 못하니까 그래 한바탕 했죠. 한바탕 했어요. 근데 큰형 엘리압은 어떤 의미에서 막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압이 숫자라는 세계관을 따르는 동안에 동생의 믿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은 동생을 막아서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른이들과 사울왕, 큰형, 엘리압 그들의 반응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우리의 반응을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 안에서 비춰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왕의 대응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과 어른들 그리고 형들의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구체적인 반응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사실상 그의 반응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숫자, 전투력, 레벨, 그것을 의지하는 골리앗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되게 대조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돼요. 그는 지금 골리앗은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 피지컬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너무나 높은 전쟁 경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요. 한번 잘 봐봐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전투력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한 그는 이제 다윗을 딱 보고 나서 아주 그 가운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딱 봐도 전쟁과 상관없이 생겼으니까 그 가운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죠. 왜 실망할까요? 이런 상대는 이겨도 자신의 명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야, 골리앗이 소년을 죽였어. 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모욕감을 느끼며 말합니다. 칼도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나와 싸우겠다고? 나를 개로 여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동원한데 제가 그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조사해봤어요. 다곤의 이름으로, 아스다롯의 이름으로, 바알제부브의 이름으로, 아나트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막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저는 골리앗이 모든 숫자를 동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모든 걸 끌어모아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패 든 사람과 칼과 단창이라는 무기의 숫자를 다 동원했죠. 더해서 여러 신들을 자신의 싸움에 동원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동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도리어 그가 모든 갑옷 벗고 야 갑옷 벗고 싸우는 분위기로 가야지 뭔가 그래도 본인의 명성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동원해요. 아이고 부처님, 삼신할머니, 예수님, 알라, 오딘, 신의 숫자도 참 많습니다. 다 동원합니다. 사실 숫자를 많은 숫자를 동원해야만 하는 골리앗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 재벌들이 여전히 수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참 역설적인 세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난밤에 얘들이 갑자기 내 설교 준비하는 제 방에서 자기들은 TV를 보겠다고 들어왔어요. TV가 안방에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보는데 꽃보다 남자라는 옛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쟤네들은 4명씩 돌아다녀? 제가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서 그런가 봐. F4 같이 몰려다니는 거. 뭔가 그렇게 보여져. 왠지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이것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무기를 앞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긴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그 숨겨놨던 무기를 동원하게 되잖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골리앗은 살상 무기를 앞세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죠.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무기와 신들은 없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골리앗은 신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는데 사용하죠. 하지만 다윗은 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알리고 싶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라는 게 그의 모든 마음의 동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사울왕 엘리압 형제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승패는 거기서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라는 걸 너무 알려주고 싶대. 그 신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희망과 행복이 숫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성경은 골리앗과 다윗을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숫자를 주렁주렁 달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성큼성큼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숫자를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숨죽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효과 들어가요. 갑자기 화면이 하얀 빛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시킨 대로 따라해야 돼요. 눈을 질끈 감으시고. 아, 뜨십시오. 예, 순종 안 하는 분이 많으시네요. 네, 괜찮아요. 여기에 골리앗이 쓰러져 있어요. 엄청난 반전입니다. 칼도 없는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내므로 아주 희화적인 승리를 취하죠. 골리앗의 무기로 골리앗을 죽이는. 골리앗은 그의 말처럼 개 죽임을 당한 거죠. 내가 개냐 그랬잖아요. 진짜. 진정한 왕 다윗의 승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는 것. 그게 오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승리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의 세계와 싸워 승리하는 그 삶. 숫자의 세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으로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숫자의 세계에 저항하는 삶이라는 적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 승리는 긴 여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숫자의 세계에 저항하며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숫자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성경이 숫자의 대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17장의 이 핵심 메시지와 적용도 특별히 어린 왕자의 내용들 몇 가지로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적용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른들이 사물을 숫자로만 이해함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설명할 때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 꽃이 얼마짜리야? 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이 어린 왕자 책 속에서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그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무엘상 17장도 소년 다윗을 통해 숫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과 골리앗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압과 같은 자여, 사울왕과 같은 자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묻죠. 저는 엘리압이 성경이 비판적으로 보는 꼰대인 것 같아요. 그런 말 한 거잖아요. 그래, 다윗 너 나이가 몇 개야? 야, 어디 애들이 어른들 판에 끼는 거야? 고작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요. 근데 저는 이 장면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숫자를 다윗에게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 옷을 붙이고 있으니까. 양에게 갑옷을 입혀서 늑대를 이기려고 하는 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짓이에요. 제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 더 많은 숫자와 더 높은 지위에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건 되게 양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만 명이 동원된 전쟁에서, 엄청난 전투력의 숫자가 부딪히는 전쟁에서 다윗은 보지만 이스라엘의 어른과 형 엘리압,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한 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라는 숫자가 참 작은 숫자여서 하나도 중요한 분이 아닌 것 같은 내 일상의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너무나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이 문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결핍은 그래서 군사수가 아니라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도대체 통장의 숫자, 무슨 숫자가 더 필요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통장 숫자에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할까? 왜 이렇게 걱정할까? 나이가 들어가도 어른들이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젊은이들에게 충고할 수 없는 인생관을 자꾸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숫자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한지. 우리는 어떤 세상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금방 근심하는데 염려하는데 또 공 하나 드러나면 그렇게 편안한데 한 분 하나님을 아무리 내 마음에 담아도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망원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거대한 것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작아진 그거, 그것을 다시 원래의 크기로 보도록 하는 것, 그런 망원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망원경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한 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렌즈를 통해, 그 망원경을 통해 다시 그분을 다시 온전하게 볼 수 있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렇게 숫자의 세계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개념인 길들인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들인다라는 것,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를 알아가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그 존재가 특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멋진 말을 해요. 네가 그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이 너의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근데 이거 보는데 다윗이 그를 막아서는 사울왕 앞에서 했던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이 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다윗이 모든 사람과 달리 지금 골리앗 앞에 반응하는 이유가 이 말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싸워 새끼 양을 그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답니다.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양을 구원한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이 많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랍니다. 하나님 옆에 골리앗을 세우면 제 옆에 개미를 세우는 것보다 차이가 크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을 받은 기억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기억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 어떤가요? 인생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을 받은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했던 거야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 아무리 인생 살아봐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져서 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숫자에 길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길들여진 것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우리 모두 결단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영육간의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추억을 만드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아멘. 또 한편에 물질에 대한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숫자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내 돈이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겠죠.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숫자가 골리앗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믿는 삶, 그 한 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보낸 시간이 내 하나님을 소중하게 만들었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정말 근사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동료 교인들은 세상 가치에 타협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면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에 맞춰져 있겠죠. 목회자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 숫자에 길들여진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부모 형제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 한 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당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사울의 갑옷을 명품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우쭐거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신자들도 그걸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어색해 보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 모두는 침묵했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고 계속 침묵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침묵할 수 있어요. 아니 4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난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쉽게 겁에 질리죠. 우리는 과연 숫자와의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다윗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 앞서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로마 법정의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인류의 오랜 전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 다윗처럼. 누구도 다윗을 이 전쟁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예수가 이 거대한 인류의 전쟁을 멈추게 하고 재화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형틀에 달린 망상과 취급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교회 안팎에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홀로 머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셔야 하니까 죽음의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셔야 되니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입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무심으로 세상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구원하심이 돈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승리가 너의 승리다. 한 사람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다 라는 것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꿈꿨던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너지는 이야기이죠. 반전의 이야기이죠. 모든 인류가 꿈꿨던 그 반전의 판타지는 역사가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홀로 서셨고 죄와 사망이라는 진짜 골리앗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의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간구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